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눈을 들어 볼 수 있게 하셨으니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살아계셔서 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날도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이렇게 아침이 찾아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은 안식 후 첫날 새벽 곧 미명에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첫 번째 목격 그 증언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NT 라이트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존하는 신약학자 중에 거의 그 가장 많은 다양한 교파와 다양한 신학의 경향과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존경을 받는 신약학자입니다. 그 NT 라이트는 이날 아침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Dawn was breaking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 Sabbath was over. 새벽이 오고 있었다. 새 한 주가 시작되는 그날. 안식일은 이미 끝났던 것이다. 새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여명이 동튼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첫날이 밝은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여명이 텄습니다. 그러나 이날 주님을 잃은 제자들에게 주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참으로 안식일 동안 무덤 앞에 앉아서 지켰다가 새벽이 트자마자 움직일 수 있게 되자마자 향품을 준비해서 주님께 좋은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무덤을 향해 가는 이 여자들에게 새 날은 새 아침은 여전히 또 밝아오는 해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부활을 꿈꾸지도 못했던 여자들은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굴릴지가 오직 유일한 걱정이었습니다. 새 하루는 시작되었는데 주님은 여전히 죽어 무덤에 계셨던 것입니다. 소망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이분은 진짜라고 여겼는데 이번에는 새삶, 새 생명, 새 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째 되는 날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소망이 사라졌는데 새 하루가 시작된다면, 소망이 없는데 새 날과 새 해가 시작된다면, 죽은 채로 아무 일도 없는 채로 꺾어진 소망으로 맞는 새 아침은 끔찍한 아침입니다. T.S. Eliot라는 시인은 The Wasteland, 황무지라는 시를 쓰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습니다. 4월은 꽃이 피고 새싹이 돋고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는 것이 분명한 달이 4월인데 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소망이 없는데 여전히 봄비가 내려서 죽은 것 같은 뿌리들을 들썩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시체를 묻어 싹나는 것을 보려 하느냐고 탄식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1차이자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유럽에서 나온 시입니다. 가슴 벅차게 솟아오르던 인류 진보에 대한 꿈과 과학 문명 발전에 대한 희망과 정의와 박애가 자유와 평등이 새 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하였던 19세기와 20세기의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 세상 속에서 4월은 여전히 찾아오는 봄은 죽은 뿌리를 들썩이려고 쓸데없이 내리는 봄비는 가장 잔인한 황무지라고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때보다 통렬이 우리의 인생을 세상을 갈파하는 성찰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어도, 여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도, 제자들은 각기 자기 곳으로 도망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지라도 그날은 달랐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덤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경비병들의 무기도, 인봉을 친 총독의 권력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살리셨느니라. 사망이 그를 메어둘 수 없었습니다. 월터 불거만이라는 구약학자는 그날 아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On that dread Sunday morning, the early church discovered that the Jesus who had been executed by the state was alive and on the loose. Death had no power over God's willful life. The deathly system of empire had no grip on him even though his execution. 제국의 권력도, 불의한 재판과 처형도, 사망의 권세도, 음부의 세력도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문이 열렸습니다. 참된 새 하루가, 참된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무덤문이 열린 것을 보고 누가 무덤문을 열었는지 의아했습니다. 빈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희망의 소식이 아니라 놀랍고 두려운 그런 발견이었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 향품을 발라 선한 일을 해드려야 되는데 너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 그런데 5절에 보면 어떤 청년이 우편에 있는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무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덤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청년이 갑자기 우편에 나타났습니다. 우편이란 것은 무덤의 오른쪽이 아니라 여자들의 오른쪽 바로 옆에 홀연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 청년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보라, 그분이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분이 누우셨던 자리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홀리 세펄크, 그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자리에 성당을 세워놨습니다. 그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작은 또 하나의 성당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 무덤에서 누우셨던 그 자리를 그 작은 성당 안에 놓아두었습니다. 줄을 서야만, 오래 줄을 서야만 들어가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서 그 무덤을 순례하고 있을 때 어떤 말기 암 환자가 동유럽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가족이 뒤에서 밀어서 그 휠체어를 타고 그곳에 왔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손이라도 한번 대보고 싶어서 죽기 전에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그 자리에 한번 와보고 싶어서 주님을 한번 그렇게 가까이 와보고 싶어서 왔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손을 대면 그 자리에 있어서 거기서 기도를 하면 이 말기 암이라도 몸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았을까요, 여러분?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았다 할지라도 그 몸이 영원하겠습니까? 나았다 할지라도 그 몸으로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 그 무덤 자리에 손댄 것이 그 예수님의 은혜의 전부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거기에 와서 참으로 은혜를 입었다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썩어가는 육신을 벗기 전에 참으로 부활의 놀라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하늘에서 뵙기 전에 이 육신의 장막이라도 이 썩어져가는 육체일지라도 주님 앞에 한번 나와서 한번 주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만져보리라 하는 그 사모함이 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분 죽었지만 새 육신을 새 부활의 육체를 입고 주님과 만날 날을 기다리며 안식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누우셨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만 계신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죽어 하늘나라에 가서야만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무덤에 계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상관없는 하늘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바로 이곳 우리 심령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사명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배울 것이라고 전하라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고기 잡던 삶의 현장입니다. 부모 형제가 친구와 동료들이 살고 있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이요, 그 일터요, 그 이웃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별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고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이라서 새 삶이고 새 사람이고 새 옷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생경합니다. 낯섭니다. 익숙한 옷은 익숙하지만 새 옷은 낯설고 거북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이 세상에 없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와 이 새 생명을, 새 삶을, 새 창조의 이 삶을 시작하자고 하실 때 금방 적응이 돼서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금방 적응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쩌면 당황스러운 것이, 어쩌면 낯선 것이 이 부활이, 이 새 생명이, 새 삶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는 것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날 여자들도 천사들에게 주님 살아나신 소식을 들었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은 놀랍고 무서워서 무덤 문을 나와 도망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마가는 부활의 첫 증인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 금방 적응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낯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을 꺼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국자들도 로마 제국도 무덤 문을 막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죽은 채 그냥 두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무덤 문을 열고 교회가 무덤 문을 열고 억지로 꺼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시고, 세상을 시작하신 것은 주님이시고, 새 창조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새 삶도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명,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것이, 낯선 것이, 어쩔 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증인을 당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여자들로 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쩌면 부활의 증인을 사람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주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났으니 이는 저 기세등등한 보수자들과 원수들을 잠잠케 하려 함이라.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의 입을 사용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것은 익숙하고 새 삶은 생경합니다. 그러나 옛것은 죽은 것이고 새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익숙하지만 죽은 옛 삶이 끝나고 새롭고 반가운, 그러나 불편하고 낯선 새로운 순종, 새로운 소망, 소명, 새로운 삶의 목표, 새로운 삶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첫날 이 부활 첫 부활절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복음은 이렇게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끕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어떨 때는 우리의 받을 준비보다, 우리가 받을 준비를 된 것보다 더 놀랍게 크게 더 주십니다.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일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날마다 익숙하지만 잠자던 옷, 지난 옷을 벗어버리고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에, 새로운 날에 그 사명을 시작하는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이미 새롭게 된 성도들에게, 이미 거듭난 우리들에게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의 부활절 메시지의 마지막에도 Come away, come away, 일어나 깨라고, 이제 무덤을 지나 새삶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당황스럽고 낯설고 두려울지 모르지만,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르지만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보고서도 주님인 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만 슬퍼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불러주셨습니다. 온 천지가 새롭게 되는 그 부활이 마리아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단절된 채 이렇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그 옆에 홀연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샬롬,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증인되도록 보내셨습니다. 새 삶은, 새 사람의 삶은,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 문을 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익숙한 껍질을 벗어버리고 불편한 새 진리로 살아갈 때입니다. 얼마나 익숙하던 것, 얼마나 당연히 여기던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당연히 여기던 관계들이 막혀버릴 때 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과 형제 자매와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말씀대로 진정한 교제와 사랑으로 하나 될 때입니다. 바이러스만 두려워하여 마스크하고 장갑 끼고 매일 닦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다시 살피고 주님의 부탁대로 세상의 빛으로 땅의 소금으로 더러워지지 않는 샘물처럼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때입니다. 나만 위하던 이기적인 소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모두를 위한 삶의 패턴을 소비의 패턴을 생각하고 만들어갈 때입니다. 하늘을 잊어버린 정말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교만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60년 전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62년인가 6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세대 전 분이시죠. 제가 안수받은 CNME 교단에 참으로 자랑스러운 목사님이고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과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몇 권 안 되는 짧은 책들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6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Sometimes I think the church would be better off if we would call a moratorium on activity for about 6 weeks and just wait on God to see what He is waiting to do for us. That's what they did before Pentecost.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교회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 후에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하고 잘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놓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참된 예배와 참된 사역과 참된 섬김과 참된 부활의 새 삶이 회복되도록 기회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하고 놀라운 기회,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꾸며낸 그런 사역들, 그런 섬김들, 그런 삶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과 믿음과 사역이 시작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거기에서 부활의 세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도록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소명을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의 삶은 시작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어쩌면 가난한 우리의 어쩌면 연약한 삶 가운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시작은 주님이시라서 어린아이의 입술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여자들의 선한 마음 속에서도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도 부활의 삶은 새 창조의 역사는 새 하늘 새 땅을 여시는 우리 주님의 참된 부활은 이 세상 가운데 막을 자 없이 끊을 자 없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주는 살아계시로고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 찬송은 헨델의 메시아 가운데 나오는 어떤 아리아를 바탕으로 만든 찬송가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헨델의 메시아 들으면서 가장 전율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래 전 얘기입니다. 우리 황혜영 집사님 아프실 때 많이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 회복하시고 나서 저에게 헨델의 메시아, 사람들이 많이 듣지 않는 어떤 버전의 그 CD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 차례 들었는데 그날은 제가 몇 년 전에 퀸즈 살 때였습니다. 장소까지 생생히 기억나는데 우리 아이들 쓰던 지하실에 거기 음향기기가 있어서 할렐루야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 아시다시피 할렐루야 대합창곡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악기와 모든 목소리가 함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 왕 중의 왕께서 다스리시고 주 중의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모든 악기들 모든 목소리가 함께 찬양하는 놀라운 곡이 할렐루야 그 대합창곡이잖아요. 근데 그 대합창곡이 끝나고 갑자기 조용해지고 바이올린 소리가 나오고 소프라노의 높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아니 주님이 이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서리라. 이 썩어가는 육체를 내가 벗으면 내가 새 부활의 육체를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을 믿는다. 욥의 고백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직 입술에 있지만 살아계신 구속자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서게 되리라. 그분이 온 땅 위에 주님으로 서리라. 나도 그분 앞에 나아가 뵈리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할렐루야는 그 대합창곡은 마치 시편 148편에 하늘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모든 천사들이여 모든 군대여 찬양하라. 해와 달도 찬양하라. 광명한 별도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의 물도 찬양하라.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용들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두려움과 사망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는 시편입니다. 148편이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요. 모든 광풍과 어둠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산들도 나무도 풀도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 세상의 모든 왕들과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높은 자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천지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온 세상이 천군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나의 성분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목소리도 그 가운데 어느 자리인가 있기를 원합니다. 피천득 교수가 수필을 썼는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도 멋있지만 그 오케스트라의 한 구석에 마치 약국 주인처럼 할 일 없이 서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심벌즈 한번 꽝 울리는 그 사람도 나는 멋있더라.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수필인데요.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약국 주인처럼 있는 것 같을지라도 자기가 됐을 때 그거에 맞게 꽝 하고 심벌을 울리는 그 사람이 멋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 주는 살아계시고 I know that my Redeemer liveth 그 찬양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주님은 부활하셨다는데 천사들이 전했는데 아직도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았던, 그래서 슬퍼 울던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불러주었던, 그래서 그 부활이 그 새 세상이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하셨던 그 순간이 기억났어요. 그 순간이 생각났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율이 일어났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어쩌면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이 부활주일에 언제나 그랬지만 다른 어떤 부활주일보다 더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서 부활의 새 생명의 새 창조의 거듭난 삶의 새 삶을 시작하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셨습니다. 주님 그 사신 증거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즐거울 것이 있다고 무엇 기뻐 소망을 가진다고 무슨 봄이 즐거운 일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기뻐합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파트너 삼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일 수 없는 이때,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이때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형제 자매들 심령 속에서부터 펄펄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어떤 두려움도 어떤 더러운 것도 어떤 병균도 그 심령을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마음속에서부터 그 솟아오르는 생명으로 샘물과 같은 정결함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부활하신 새 세상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